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가지고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였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죠.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93년에서 571년 정도로 봅니다.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있기 전에 한 5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확신 때문에 이들은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으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다른 민족들도 자신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임을 또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까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또 회복시켜주는 것을 또 예언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보면 이 말 에스겔서가 당시에 기록된 역사적인 정황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1절에 보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했죠. 이 서른째 해는 에스겔이 서른 살이 되던 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서른 살이에요. 그래서 그 서른 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자신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했죠. 자기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발 강은 뭐 우리나라로 있어서 한강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수도를 관통하고 그러는 중요한 강이죠. 바벨론은 3차에 걸친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학자와 제사장과 귀족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침입 때 저 유명한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침입 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뒤 한 11년 뒤에 3차 침입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이 바벨론 정부는 그발 강가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규모 운하 노동 공사를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한 거예요. 그 당시 에스겔의 이 처참한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조국이 겪은 시련이 바로 에스겔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또 산산히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젊고 똑똑한 다방면의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참 제사장 되면은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되겠다, 좋은 목사님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요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는 그 왕권에 가까운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아름답고 멋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자기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항상 가슴 설레는 꿈을 안고 기다렸어요. 서른 살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꿈이 채 연글기도 전에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머나먼 타국 땅에는 이방인들의 우상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스겔은 꿈을 잃고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은 뭐 축구선수에게 그라운드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에스겔은 이제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망연자실하고 날마다 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참 멋있지 않아요? 상황은 최악인데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고 부르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태초에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아담 이브와 기쁘게 자유롭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문을 드나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때는 소망과 위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하늘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인간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로마의 핍박 아래 말할 수 없이 힘든 시련을 지나고 있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환상을 몇 번씩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절망 같은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올 때,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숨만 나올 때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분들은 다 눈을 들어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손으로는 하늘 문을 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소망과 위로와 지혜와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는 바로 이 하늘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난 이제 제사장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에스겔에게 뜻밖의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목사인데 이제 미국에 휴가 갔을 때 갖고 반바지 입고 이제 스냅박을 입고 이제 사람도 없고 곰만 있는 미국 야생 공원에 들어가 있으면 아, 난 이제 목사 아니야. 거기는 그냥 내가 자연인이야. 휴가 온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목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에스겔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방 땅에서 남의 우방신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는 그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충격이었어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땅에서 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때까지 기가 죽어 있던 에스겔이 갑자기 용기가 솟았어. 마치 길을 잃고 기죽어 있던 고아가 부모를 만난 것과 같아요. 영적인 담대함과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특별히 임했다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고난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렬하게 에스겔을 사로잡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멀리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냥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에스겔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무한하신 능력이 자기에게로 흘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더 이상 바벨론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 하늘문을 여는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그 내 생물과 똑같아요. 이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인데 이 내 생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 각각 다른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건 인격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네 가지 모습을 이 내 생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둘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셋째는 송아지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의 얼굴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속에 있어요. 인격체로서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는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나타냅니다. 셋째는 송아지입니다. 이 소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죠. 주님이 우리를 소처럼 섬기시고 희생해 주십니다. 넷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땅에 묶이지 않는 비상하는 존재예요.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파워를 가리키는데 이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해요. 이 네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에서 임합니다. 양쪽 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전능하신 분이시며 소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처럼 세상 천하를 다스리는 인격체이시고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21절에는 이 네 생물의 이동수단인 네 바퀴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네 생물 환상이 있고 네 바퀴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퀴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양과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굉장히 신비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게 단순한 바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딱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얘기할 때 씨줄과 날줄처럼 얽혔다는 말을 잘 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들이 또 서로에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가정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 사회의 운명이 되고 그것이 한 나라의 운명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얽히면서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18절을 보면 바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고 했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는 정확합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세상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계세요. 옛날에 제가 아는 한 연예인 형제가 배우로 유명한 형제인데 간증하면서 간증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PD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고난을 지날 때는 특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방치하지 않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12절, 20절, 21절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영이 서면 그들도 선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성령이세요.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리더십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실 수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분이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또 거대한 역사의 운명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발버둥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할 수가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에스겔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니 나는 안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